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한군 당국은 오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 배치 부지로 성주 지역을 건의했고 이를 양국 국방장관들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읍 성산리의 공군 방공기지 성산포대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할 계획입니다.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과 군산, 육해 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강원도 강릉 인근은 물론 부산을 포함한 남부 상당 지역도 요격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주 지역은 사거리 200km에 달하는 북한의 300mm 신형 방사포의 타격권에서 벗어나 있으며 행정구역상 동해안 쪽에 위치해 중국을 덜 자극할 것이라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성주 주민들은 궐기대회 등을 열고 지역 내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이틀째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미 국무부의 성명이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불법적이고 무효인 중재 판결을 옹호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 정신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영토 분쟁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은 특히 중재재판소는 독립성을 갖춘 국제법정이 아니라며 남중국해상에 방공식별구역 선포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창완치안 중국 국방부장도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이익은 이번 판결의 영향을 절대 받지 않을 것이며 판결에 근거한 그 어떤 주장이나 행동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영인민일보는 오늘자 일면에서 중국은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영국의 테레사 메이 신임 총리가 오늘 공식 취임합니다. 영국에서 여성이 총리에 오른 것은 마가렛 대처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메이 신임 총리는 지난 6년간 내무장관을 지냈으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혼란스러운 전국 상황에서 국정을 잘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서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를 추진해온 데이빗 캐머런 총리는 지난달 국민투표에서 탈퇴가 결정되자 곧바로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권 보수당 내에서 총리 선출을 둘러싸고 상당 기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마지막 남은 경쟁 상대 앤드레아 레드썸 에너지부 차관이 지난 11일 돌연 물러나면서 조기에 일단락됐습니다. 메이 총리는 곧바로 새로운 내각 구성을 위한 인선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란과 이라크 국경 지역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이란 혁명수비군과 쿠르드 반군이 교전 상태에 있다고 이란 관영 텔레비전이 보도했습니다.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는 쿠르드 반군 진지에 이란군이 포탄 공격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란 정부에 따르면 양측 간 충돌로 이란군 병사 7명과 쿠르드 반군 12명이 숨졌습니다. 쿠르드 반군 측은 이란 내 쿠르드 소수민족의 권리를 이란 정부가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란 정부는 정부군이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테러 분자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은 새로 부여된 권한에 따라 무장조직 탈레반의 목표물을 거의 매일 타격하고 있다고 존 니콜슨 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니콜슨 사령관은 어제 아프간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미군은 현재 더 좋은 장비로 아프간군이 탈레반에 맞서 공세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어제 아프간을 방문한 자리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미군의 보다 효율적인 작전을 허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문을 열겠습니다.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배치 지역이 경상북도 성주로 확정됐다고 한국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미 국무부는 사드의 한국 배치는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에 대한 순수 방어용이며 주변국들이 우려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whole reason why there are now active discussions about the deployment of the THAAD system.
중국은 지역 국가들의 전략적 안전 이익을 훼손한다면서 중단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상반기 국가 위험도 순위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정치 안정과 경제 성과 항목에서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경상북도 성주 지역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늦어도 내년 말까지 이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 지역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적 효용성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했으며 여러 후보지에 대한 비교 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성주 지역으로 확정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류재승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입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하였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 앞서 13일 오전 미한 공동실무단의 성주 지역 사드 배치 건의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류 실장은 사드가 성주 지역에 배치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전체의 절반 또는 3분의 2 지역에 사는 한국 국민 2천만 명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실장은 또 사드의 성주 배치로 원자력 발전소와 저유시설 같은 국가 중요시설은 물론 미한 동맹 군사력에 대한 방어 능력과 태세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드는 경북 성주읍 성산리의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에 배치될 예정이며 성산포대 부지는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 절차에 따라 주한미군 측에 공여될 계획입니다.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사드의 최대 요격거리 200km를 감안할 때 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도 평택과 전북 군산, 육해 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강원도 강릉 인근까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또 부산을 포함한 후방의 남부 상당 지역도 요격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성주 지역은 특히 사거리 200km에 달하는 북한의 300mm 신형 방사포의 타격권에서 벗어나 있고 행정구역상 동해안 쪽에 위치해 중국을 덜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사드의 성주 배치로 수도권 방어가 취약해진다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신형 패트리어3 미사일 포대를 증강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를 증강하고 유사시 미군의 팩3를 순환 배치한다는 겁니다. 류재승 실장은 성주 지역이라면 수도권에서 100에서 200km 거리의 북한 지역에 배치된 스커드 미사일뿐 아니라 노동과 무수단 미사일까지 요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한 군당국은 늦어도 내년 말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류재승 실장은 빠른 시일 내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군당국은 사드의 성주 배치 결정에 대한 한국 내 갈등과 우려에 대해 사드 배치는 성주 지역의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드 배치 장소인 성산포대는 성주읍에서 1.5km 거리에 있는 만큼 전자파로부터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아울러 한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는 조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면서 군의 충정을 이해하고 지원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가 확정됐습니다. 국방부는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의 안전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좀 더 자세히 그 맥락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 차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 지금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북 성주가 이제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먼저 이 사드 네.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이게 이제 한국 국방부의 설명인데 어떤 부분에서 네.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드의 요격 거리가 약 200km 정도가 되고요.
예.
성주 지역에 배치를 할 경우 주한미군의 핵심 시설이 위치한 평택을 비롯해가지고
예.
다시 미군이 증원할 수 있는 부산이나
네.
미군 시설이 있는 군산 이런 지역들이 모두 그 방어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네, 네.
그래서 군사적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 시설들 주한미군과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이라든지 또 저 유류 저장 시설이라든지
예.
이런 시설들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개발한 신형 방사포
예.
사거리가 한 200km 정도 됩니다.
네.
성주 지역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아주 가까이에서 사격을 한다 하더라도
예.
성주까지는 사거리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네.
북한의 방사포로부터도 방어가 되고
예.
또 우리 주한미군과 대한민국의 주요 시설들을 방어할 수 있는
네.
그런 지역을 바로 성주라고 한미 실무협의단이 확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사드가 이른바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지역이 전방으로 이제 200km까지라고 이제 하던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이제 대부분 방어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아, 당장 그렇다면 이제 거리로 봤을 때 서울 등 수도권의 방어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사드의 요격 거리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수도권이 네. 그럼 수도권의 안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한국과 미국은 그 문제도 또 같이 검토를 했지요.
예.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북한 군사분계선에서 거리가 멀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을 타격할 북한의 미사일은 대략 스커드 미사일 정도로 봅니다.
예.
스커드 미사일은 300km에서 한 길어야 한 800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네.
대략 40에서 한 60km 고도에서 날라오기 때문에 사드보다는 패트리언 미사일로 충분히 요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네.
한미 당국의 판단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이 이제 패트리어3고
네.
그걸 증강하고 또 유사한 그런 대공무기 체계를 확보해서
예.
우리 수도권을 이 방어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국방부가 밝혔던 성주로 선정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주민 안전 등을 고려했다 이 부분인데
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주민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예.
그래서 이 성주를 배치한 가장 중요한 핵심 고려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주민의 안전이거든요.
예.
이미 국방부도 발표를 했듯이 사드의 전자파로부터 이 주민들의 건강과 또 여러 가지 농작물 피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예.
사드 그 성주 포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1.5km 떨어져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고도도 약 한 400m 정도 고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예.
그 전자파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농작물의 피해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군 당국의 판단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예.
예, 성주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감정이 격앙돼 있고 이제
네.
반발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지금 국방부에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
예.
하기 때문에 아마 성주 군민들도 그런 사실이 확신이 된다면
예.
아마 협조를 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과거 뭐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할 당시에도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서 한국의 사회적 갈등이 됐던 사안인 만큼 이 부분은 뭐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불거졌던 쟁점이 이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사드의 사격 통제용 레이더의 사거리 이것들이 결국은 이제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됐습니까? 이번 성주 결정으로요?
네 그렇죠. 우리 한국과 미국이 지난 7일 날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할 당시에도 이미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만을 대비하는 방어형 무기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사드에 이 배치된 그 레이더는 전방 모드, 전방 지역을 정찰하는 정찰용 모드가 있고 요격용 모드가 있는데,
예.
우리 한반도에 배치하는 사드 레이더, 엑스밴드 레이더는 요격용 레이더를 배치한다. 다시 말하면 이 요격용 레이더는 탐지 범위가 6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사드를 성주에다 배치하기로 한 중요한 결정 요인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죠.
네.
성주에 레이더가 배치될 경우 대략 600km로 하면은 중국 중에서 산동반도 일부 그다음에 북중 접경 지역 일부만 조금 포함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러시아는 물론 포함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그 우려를
네.
이 해소하기 위한 그런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네.
이제 한국과 미국이 외교 라인을 통해서 계속 아마 설득하는 노력을 할 것이고
예.
또 그런 반발을 뭐 여러 가지 물리적인 그런 행동으로 나선다면 그건 중국과 러시아도 거기에 대한 상응한 그런 아마 불이익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된 경북 성주의 군사적 효용성과 또 방어 효과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 차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앞서 한국이 사드 배치 지역을 확정하면 물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죠. 예, 하지만 사드 배치 지역을 직접 타격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인데요.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 대응을 해올까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13일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상북도 성주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1일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명의의 중대 경고를 내고 사드 배치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이를 제압하기 위한 물리적 대응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TV입니다.
사드 체계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하여 우리의 무자비한 불벼락을 스스로 자초하는 자멸의 비참한 말로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으로선 북한이 실제로 물리적 대응에 나설지 또 이를 감행할 경우 어떤 도발을 선택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포병국은 특히 중대경고가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뜻이 반영됐음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단순한 엄포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물리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그렇다고 사드 배치 지역을 직접 타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쪽으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스커드와 노동 등 단거리와 준중거리 미사일부터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사드 체계가 북한의 SLBM 발사를 통해서 무력화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그 국제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SLBM 발사랄지 또는 무수단급 미사일 발사 이걸 통해서 북한이 사드 배치에 굴하지 않고 자기들의 입장을 키워가겠다. 이런 쪽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 인민군 포병국은 중대경고에서 이와 관련해 적들의 모든 침략전쟁 수단들은 물론 대북 공격과 병참 보급 기지들까지 타격권 안에 넣은 지 오래라고 주장해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또 발사할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지역 확정을 계기로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한국 내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 외교와 도발 전략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인민군 포병국의 중대경고도 그런 전략의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그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기류에 편승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나는 같은 편이다라는 것을 대내적으로 과시하는 부분도 있고 사드 배치가 결정되자마자 한국 정부 내의 국론이 딱 양쪽으로 갈라졌다는 거죠. 북한이 남남 갈등의 기류를 보고 거기에 편승해서 북론 분열을 부추기고 박근혜 정부 대북 정책을 약화시키려는 어떤 그런 의도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앞으로 북한의 상급 기관들이 나서서 사드를 반대하며 중국에 적극 동조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한중 관계를 이간하는 여러 형태의 도발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이 지금 시점에서 섣불리 선택하긴 어려운 카드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추가 핵실험이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장용석 박사는 그러나 김 위원장을 겨냥한 미국의 인권 제재가 변수가 될 수 있다며 북한이 이른바 최고 존엄을 직접 공격한 대가로 핵실험을 하면서 명분만 사드 배치 때문이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드가 순수 방어용임을 강조하면서 주변국들이 우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 때문에 미한 두 나라가 협의를 거쳐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The whole reason why there are now active discussions about the deployment of a THAAD system is because of the continued threat that the North poses.
커비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이 한국과 주변 지역을 계속 위협한 데 따른 것이라며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도발적 언행을 중단하도록 촉구했지만 북한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Again, we continue to call on Pyongyang to cease the kinds of actions and rhetoric and threats that do nothing.
북한의 행태가 결국 미한 군 당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협의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강한 반발에 대해서는 사드가 순전히 방어용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And as we have said many times, this is a purely defensive system. We have offered to share certain details of the capabilities of the system with Chinese officials. And
미국은 사드가 완전히 방어용 체제란 점을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혀왔다는 설명입니다. 커비 대변인은 중국 측과 사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드의 핵심적 기능을 설명했다며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사드에 대해 우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중국은 사드를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지역 발표에 대한 대응 조치를 묻는 질문에 중국은 자신의 합리적 이익을 위해 단호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중국이 이미 사드 배치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사드 배치는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중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의 전략적 안전 이익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드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과 반대로 가는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사드 배치와 함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도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이 두 나라 간 공조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과 중국 관계가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미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본부를 둔 국제중재재판소가 12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그 여파가 북한의 핵 문제 등 다른 국제 현안에도 미칠 전망입니다. 중국이 판결 수용을 거부하고 미국을 비난하면서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중국 간의 공조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Yes, I think the award definitely will affect cooperation and China will be much less willing to help. Largely because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소송 당사국인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을 계속 비난해왔기 때문에 미국의 북핵 문제 해결 노력에도 더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란 지적입니다. 창 변호사는 하지만 남중국해 문제보다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가 미중 공조와 중국의 대북 정책에 미치는 파급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여전히 미국의 영향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드와 남중국해 문제를 구실로 그동안 소원해졌던 북한과의 관계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창 변호사는 이 때문에 앞으로 6개월간은 적어도 북중 교역이 증가하는 등 중국이 북한의 경제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what we're going to see over the next half year or so is Beijing.
전반적인 미중 관계 악화로 당분간 북중 관계와 미국, 한국, 일본의 삼각관계가 대립적으로 강화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스팀슨 센터의 윤선 선임연구원 역시 국제법정의 남중국해 판결이 북중 관계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uling on the South China Sea is not a positive development for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China will become even more.
한국과 미국이 전략적 동맹 차원이라며 사드 배치를 결정한 만큼 중국 역시 그에 대응해 동맹인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밖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자세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출신인 윤 연구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북중 조약 체결 55주년을 맞아 축전을 교환했다는 소식은 이런 조짐의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앞으로 북중 군 당국자 간의 접촉 복원이나 대북 군사적 지원 등 강수를 둘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딘챙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을 중단한 뒤 남중국해 판결과 연계해서 국제법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could choose, of course, to no longer apply those sanctions, but that would then further call into question.
남중국해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대북 제재 이행을 볼모로 내세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챙 연구원은 하지만 중국은 장기전을 선호한다며 당장 공개적으로 북중 관계를 눈에 띄게 강화하거나 사드 배치 결정을 이유로 한국에 공식적인 제재를 가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경고로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 자제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윤선 연구원은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매우 강경하기 때문에 실제로 배치된다면 한국과의 교역과 투자를 제한하며 실질적인 경제 제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고든창 변호사는 이런 중국의 행보는 미중 간의 전략적 이익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열쇠를 중국에 맡기기보다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의 국가 위험도 여전히 세계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안정과 경제 성과 등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수출입은행이 몇몇 외국 기관이 매긴 국가 위험도 순위를 조사한 결과 북한은 올해 상반기에도 여전히 국가 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했습니다. 영국의 금융 전문지 유로머니가 공개한 국가 위험도 순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평가 대상 186개 나라 가운데 181위를 기록했습니다. 정치 안정과 경제 성과, 채무 불이행 여부, 자본시장 등 9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되는 유로머니 국가 위험도는 등수가 낮을수록 위험도가 높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그리고 2008년에 유로머니가 집계한 순위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 순위에서 2015년 하반기에 22위, 올 상반기에는 21위에 올랐습니다. 한반도 정세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유로머니 순위에서 한국의 국가 위험도는 2015년보다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세계 140개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ICRG 순위에서도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에 128위,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129위로 역시 위험도가 매우 높은 순위에 머물렀습니다. ICRG는 미국의 투자위험 분석단체인 PRS가 정치, 경제, 금융 위험도를 근거로 해 매긴 순위입니다. 북한의 ICRG 순위는 지난 2012년 이래 3년 동안 134위에 머물다 2015년 들어 130위로 조금 상승했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ICRG 순위는 지난해 하반기 19위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10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국가위험도 평가에서는 북한은 최하위인 7등급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 OECD의 국가위험도 평가에서 줄곧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순위는 0에서 7까지 전체 8등급으로 7등급이 국가위험도가 가장 높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4년 이후 소득이 높은 나라에 들어가 OECD의 국가위험도 평가에서 제외됐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의 한인 2세 학생들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 앞 라파에트 공원에서 12일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We will not remain silent as any as single one of our North Korean refugees or the people living in North Korea.
이날 집회는 미국 내 한인 기독교 단체인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 한인 교회 연합 KCC가 한인 2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름 인턴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미국 각지에서 온 한인 2세 학생들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참상을 고발했습니다.
Dear Mr. President, my name is Eunice Park and I am 14 years old. I am here with the KCC in front of the White House.
올해 14살의 유니스 박 학생은 북한에서 특히 어린이들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집회에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중국에서 강제 북송의 위협 등 인권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탈북 난민들과 중국에서 갈 곳을 찾지 못해 고통받는 탈북고와 2만 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또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법과 북한 인권법, 북한 고아 입양법 등 관련 법률을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특별 연사로 초청된 서울의 북한 인권 청년단체 나우의 지성호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집회를 마친 학생들은 백악관 주변을 행진하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미주 한인교회연합 KCC의 샘 김 사무총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Hang in there. We are here. We'll be back here year after year, day after day, until every one of you have been freed.
김 사무총장은 모든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찾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2004년 발족된 미주 한인 교회의 연합 KCC는 2010년 이후 매년 워싱턴에서 대규모 북한 인권 행사를 열었고 올해로 7번째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 이틀째인 13일에는 국회의사당 서편 잔디밭에서 집회를 열고 연방 상하원 의원 등을 초청해 연설을 듣고 북한 인권 회복을 외칠 계획입니다. 이어 의원들의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북한 인권 실태를 설명하고 관심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천일교입니다.
개인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 북한 체제를 비판한 영화가 아일랜드의 국제영화제에서 인권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 감독은 북한에서 당국의 협조 아래서 촬영을 마친 뒤에 2년간의 편집을 통해서 북한 당국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영화를 완성해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데이비드 킨셀라 감독의 영화 더 월이 아일랜드에서 열린 제28회 갤웨이 필름플라에서 최고 인권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갤웨이 영화제의 최고 인권상은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공동으로 수여하는 것입니다.
A drop falls. The water murmurs. And a rippling mirror gives back the clear blue.
한국어로 벽이란 뜻의 더 월은 옳고 그름 사이를 가르는 벽을 지칭합니다. 킨셀라 감독은 영화제 주최 측과의 인터뷰에서 이 영화가 누군가 정해준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닌 개인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유에 대한 영화라고 밝혔습니다. 영화는 북한에 탈출하는 한 여성과 북아일랜드에서 자란 한 소년의 삶을 대칭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킨셀라 감독은 당초 북한 당국의 협조를 받아 북한의 젊은 여류 시인에 대한 기록 영화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도착한 직후 이 여류 시인이 실제로는 연기자이고 그의 가족과 이웃도 모두 동원된 연기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킨셀라 감독은 북한이 선전선동 영화를 만들려고 했다며 자신은 완전히 다른 영화를 만들기 위해 현지에서 내용과 촬영 기법을 모두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킨셀라 감독은 북한에 떠난 뒤 영화 실사위에 만화를 더디필 구상을 머리에 담은 채 촬영했습니다. 채워 넣을 그림을 염두에 두고 화면에 빈 공간을 두고 촬영한 것입니다. 킨셀라 감독은 이런 방식으로 북한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 자신의 이야기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킨셀라 감독은 그 예로 북한에서 여주인공이 1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빈 공연장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이후 편집 작업에서 빈 공연장에 10만 명의 관중을 하나하나 그려 넣었습니다. 특히 영화에 출연하는 모든 북한인들 몸 위에 꼭두각시 인형이 달고 다니는 줄을 그려 넣었다고 킨셀라 감독은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는데 총 2만 개의 줄을 그려야 했습니다. 이같이 컴퓨터 그래픽 CG를 그려넣는 작업이 무려 2년이 걸렸고 결국 2014년 북한 현지에서 촬영했던 영화를 올해 갤웨이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킨셀라 감독은 특히 고국인 북아일랜드에서 추가 촬영을 해서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탈북 여성과 대칭되는 자신의 어린 시절, 즉 북아일랜드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것입니다. 킨셀라 감독은 북한에서 모든 외국인은 간첩이고 악하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어린 시절이 생각났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개신교와 가톨릭이 반목하고 유혈 분쟁을 벌이는 북아일랜드에서도 옳고 그름과 내 편, 내 편을 다른 사람들이 정해서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킨셀라 감독은 영화제 측에 관객들이 영화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담대히 개인의 삶과 세상을 바꿀 생각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28회째를 맞은 갤웨이 영화제는 지난 5일에서 10일까지 열렸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의 국제방송인 BOA의 제작 원칙을 정한 BOA 헌장이 채택된 지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976년 당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처음 서명을 했죠. 그동안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BOA 언론인들의 지침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1976년 7월 12일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국제방송인 BOA의 제작 원칙을 담은 BOA 헌장에 서명했습니다. BOA 헌장은 이후 오늘날까지 40년 동안 45개 언어로 전 세계에 방송되는 BOA의 모든 방송 내용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방송 제작의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규정한 이 헌장은 제일 먼저 지속적으로 신뢰할 만하고 권위 있는 뉴스 원으로서의 역할을 BOA의 사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BOA 뉴스는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종합적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만다 베넷 BOA 총국장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BOA가 2차 대전 초기 창설 이래 청취자들에게 진실만을 말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2차 대전 암흑기와 격동의 냉전 시절, 그리고 전 세계 테러리즘과 오늘날 지구촌 주민들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 이르기까지 BOA의 보도는 자유 언론의 원칙을 수호함으로써 전 세계 모범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베넷 총국장은 1942년 첫 방송에서 BOA가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우리는 진실만을 말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BOA 헌장이 규정한 두 번째 원칙은 공정성입니다. 헌장은 BOA는 미국 사회 한 단면이 아닌 미국 전체를 대표하며 따라서 중요한 미국의 사상이나 기구들에 대해 균형 있고 종합적인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베넷 총국장은 이에 대해 미국 헌법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미국인들이 직면한 사회적 논란거리에 이르기까지 BOA는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헌장이 규정한 BOA의 세 번째 핵심 가치는 책임성입니다. 헌장은 BOA는 미국의 정책을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제시하며 이들 정책에 대한 책임감 있는 논의와 견해를 제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BOA는 미국의 소리인 만큼 미국이 무엇을 표방하고 또 어떤 것을 가치로 삼고 있는지 전 세계 청취자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미국의 대외 정책과 국내 정책을 정확하고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베넷 총국장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정부에 대한 자국민들의 문제 제기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BOA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40년 전 포드 대통령이 서명한 BOA 헌장은 BOA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청취자들의 관심과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BOA의 베넷 총국장은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종합적인 보도를 포함한 BOA의 핵심 가치는 바로 자유 언론의 원칙이라며 그것이 바로 BOA의 지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이 한국 대학생들이 모여 분단과 통일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2016 대학생 통일 드림 아카데미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통일 세대들이 생각하는 통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통일이 됐을 때 그 기대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여기에 대해서 저도 많이 들여다봤는데 통계도 그렇고
남한과 북한 이해하기라는 제목의 강연인데요. 대학생과 대학원생 40여 명이 모여 강의도 듣고 궁금한 점에 대해 활발하게 질문합니다. 이곳은 서울 광화문에 있는 한 호텔 세미나실인데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에서 주최한 2016 대학생 통일드림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 대학생 통일드림 아카데미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서울과 분단 현장 일대에서 진행되는데요. 통일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직접 체험하고 토론하는 통일 공감의 장입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회원사업팀의 권지연 간사입니다.
학생들이 통일의 문제에 대한 관심 자체가 조금 저조하고 아예 이제 관심이 저조하다 보니까 모르게 되는 그런 현실을 좀 이제 감안을 해서 조금 흥미롭게 통일에 대해서 좀 가볍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활동 프로그램도 구성을 하고 강연도 조금 더 친근한 또래들의 강연들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구성을 했습니다.
2016 대학생 통일드림 아카데미에는 4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했는데요. 통통 튀는 대학생들이 통일 미래에 대해 함께 소통하며 체험한다는 의미로 이들을 통통 드리머라고 부릅니다. 통통 드리머들은 4일 동안 이 같은 강연뿐 아니라 각종 토론도 함께 하게 되고 강원도 철원의 분단 현장과 비무장지대를 탐방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권지연 간사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진행하는 이틀은 강연 프로그램이랑 그다음에 통일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통일 런닝맨은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프로그램을 컨셉을 차용을 해서 조별로 미션을 수행하면서 통일 문제랑 남북협력, 뭐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그 우리 주변의 단체들을 직접 방문을 하면서 그 단체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설립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금 직접 발로 뛰면서 그 학생들이 참가한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알아가는 그런 자기주도적인 그런 그런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2016 대학생 통일드림 아카데미 첫날 기대를 갖고 모인 통통 드리머들 중에는 평소에도 통일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대학원생 김영흔 씨와 대학생 김정수 씨입니다.
지금 저희 YMCA 자체가 에큐메니컬 사회단체고요. 거기서 이제 통일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종교 집단에서 같이 많이 참여했던 운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NCCK라든가 나머지 기독교 단체들과 함께 협업해서요. 지금 뭐 조례라든가 지역이랑 같이 평화통일운동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도 아직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통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영역이기도 한데 좀 민족주의 그런 어려운 얘기를 벗어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청년들이랑 얘기하고 싶어서 휴가처럼 이렇게 한번 와봤고요. 네, 친구들이랑 아직 친해지진 못했는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생각 나누고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올해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하는 그 2016 통일 서포터즈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통일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통일에 대한 의식을 점차 가지게 되고 다른 대외 활동 같은 것도 많이 관심이 생겨서 통일에 관련된 대외 활동을 방학 때는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찾아보던 도중에 이제 민화협에서 주최하는 통통 드리머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어떤 틀 같은 거에 맞추지 않고 질문도 자유롭게 받고 되게 강의하시는 분들께서 다 되게 자유로운 행보 방식을 가지고 되게 학생들을 대해주시고 철원에 가서 이제 군사분계선 쪽을 걸으면서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데 나는 과연 우리 민족의 분단을 없애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한편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거나 통일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도 참여해 보다 균형적인 시각을 갖기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 장대한 씨와 대구에서 온 이미영 씨입니다.
저는 사실 그 자기소개서를 낼 때 통일 반대론자였기 때문에 그 통일 찬성하는 사람들의 그 의견을 좀 더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여기 들으러 왔고 이제 좀 배우게 되면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질지 그 후에 좀 다시 한번 판단하려고 얼마나 그 한국전쟁이 그 피해를 끼쳤는지도 잘 몰랐고
그 통일은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우리나라 발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별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설명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좀 그대로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좀 강의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좀 많이 알아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커졌어요. 막 가지고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로 봐서 북한에 대한 분석은 좋았는데 남한에서는 또 어떻게 대화천을 열어가야 할까 약간 보수적인 차원에서만 강조하신 것 같아서 균형 있게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북한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과연 그러면
2016 대학생 통일드림 아카데미는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비무장지대를 걸으며 함께 평화통일을 염원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한국 중부 지역의 더위가 여전히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마솥 더위가 이어졌다고요?
네, 가마솥 더위, 찜통 더위, 덥고 습한 날씨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주 지역에 한 100mm 이상의 폭우가 내려서 뭐 침수 피해를 입은 곳이 많았다고 하는데 사실 네. 육지 날씨는 전혀 다릅니다. 비와는 완전히 무관한 그런 습한 날씨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곳곳에 그 대기가 불안해서 잠깐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지만 정말 감질만 나는 정도고요.
예.
오늘도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일부 지역 뭐 대부분이 30도 이상 33도까지 오르내리는 폭염특보 속에 있었습니다.
네.
더우니까 자꾸 사람들은 시원한 곳을 찾습니다. 집안에서도 뭐 선풍기를 넘어서 에어컨까지 틀어야 살 수 있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그래서인지 어제는 2년 만에 예비 전력이 10%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대규모 정전 사태, 블랙아웃을 걱정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갑자기 전력 수요가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예.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발전소가 고장 나거나 전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블랙아웃을 걱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네.
수년 전에 한국에서 그런 상황에 까지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7월 중순에 예비 전력을 걱정할 정도의 상황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한국전력에서는 그래서 이번 주말 오는 15일부터 전력 수급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네. 아까 북한 날씨를 보니까 북한도 33도까지 올라가는 것이 있던데 한반도 곳곳이 지금 찜통 더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민감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어디에 배치할지 결정이 됐습니다. 경상북도 네. 성주로 결정이 됐는데 이곳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요?
네. 날벼락 같은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어떻게 이런 군사시설을 배치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오후 3시였지만 사실 몇 개 후보 지역 가운데 경북 성주가 최종 확정지가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성주 군민들이 결사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예.
결사반대 머리띠를 두르고 어깨띠를 두른 5천여 명의 그 성주 군민들이 모여서 궐기대회를 열었고요.
네.
뭐 혈서를 쓰고 반대 서명서를 모아서 200여 명의 군민들이 서울 용산 국방부를 찾아가서 서명서를 전달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경북 성주는 어떤 지역입니까?
경상북도 남서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인구가 한 4만 5천여 명이 되고요. 이 지역의 특산물이 참외입니다. 노란 참외입니다.
예.
이 사드가 배치될 지역은 이 성주 성산읍 지역에 있는 공군 방공기지 아닌데요.
네.
직선 거리로 보면 민간인 거주 지역과 1.5km 거리에 있습니다.
예.
뭐 후보로 거론됐던 뭐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예.
이 최종 결정 전에도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됐었는데요.
예.
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걸려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안 그래도 앞서서 한반도 곳곳이 덥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성주 주민들은 이번 여름 정말 뜨거운 여름을 왠지 보내실 것 같은데 그 반대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이 그 사드 배치로 인해서 사격 통제 레이더가 내뿜게 되는 강한 전자파가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고요.
네.
이 주민들의 생활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이 군사시설 배치에 이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한국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
결과보다는 과정도 이 중요한 일인데 아무리 국가 안보상의 중요한 결정이라고 해도
네.
어떻게 사전 설명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 이런 목소리입니다.
예.
한국 국방부에서는 이 사드 배치로 인한 전자파 영향이 주민들의 생활권까지 미치지 않는다 이런 그 안심해도 된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예.
이 그렇게 안전한 것이라면 왜 수도권에 배치하지 않고 성주 군민들의 그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느냐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그 성주에는 사드 참외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예.
전자파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키운 이 사드 참외를 누가 먹을 것이냐 이 성주 참외 농가들 앞으로 생계도 걱정이다 이런 예. 불안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성주 지역 주민들의 심정도 이해가 가고 또 정부로서는 국가의 안보도 생각해야 되고 참 복잡한 일인데 아무튼 정부와 성주 주민들 간의 합의를 잘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은 조금 훈훈한 소식이 준비가 돼 있군요. 이웃끼리 암송아지를 기부하면서 사는 특별한 마을이 있다고요?
네. 충청북도 서산군 지곡면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네.
30년째 이어져고 있는 이 아름다운 마을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눈길을 끌고 있네요. 그 30년 전에 고향 마을을 위해서 암송아지를 기증한 이 아름다운 손길을 시작으로 해서
네.
이 송아지를 어미소로 키워서 암송아지를 낳으면 또 다른 이웃에게 기부를 해서 이 마을 사람들끼리 선물하고 선물 받는 그런 방식의 릴레이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0년 전통이군요. 그런데 송아지는 네네. 뭐 예전에 농사 지으신 분들은 뭐 집안을 이렇게 살림 밑천으로 여길 만큼 굉장히 귀중한 동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소 키워서 자식 공부 시켰다, 시집장가 보냈다 이런 이야기 뭐 지금 60, 70대, 80대 어르신들 늘 추억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작은 송아지 한 마리가 집안의 희망이고 미래였다 이런 이 이야기에 뭐 젊은 사람들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 운동이 사실 그 한국 전역에 있었던 이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잘 살아보자고 외쳤던 1970년대 그 새마을 운동 끝자락에 고향 마을 사람들이 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을까 하고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간 사람들이 고향 마을 돕기 위해서 고향에 송아지 보내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했었다고 하네요.
네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좀 흐지부지 됐었는데
예.
이 충청남도 서산 지곡면에서는 지금까지 30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통이 된 겁니다.
예, 이렇게 좋은 일이라면 다른 지역도 좀 한번 따라해볼 만한데 어떻게 송아지를 이렇게 그 나눠서 갖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요즘에는요. 어느 집에 소가 새끼를 낳을 때가 됐다고 하면 면사무소에서 송아지를 받을 농가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예.
좀 아무래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어떤 그런 계층이면서 소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이 농가를 우선으로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네.
뭐 그냥 생각만 해도 기부하는 사람도 흐뭇하고 기부받는
네.
송아지를 기부받는 쪽도 아마 흐뭇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송아지 잘 키워서 3년 뒤에 또 다른 이웃에게 내가 이 튼실한 송아지를 나눠줄 수 있다는 이 마음만으로도 좀 부자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요즘 바쁜 도시 생활에 참 마음이 팍팍해져가는 사람들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소식이 좀 마음의 온기를 불어넣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렇군요.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상부상조, 품앗이 정신, 한민족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라고 하는데 이 서산 지곡면만큼은 이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살아있는 것 같아서 참 훈훈하게 오늘 서울통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북한에도 곳곳이 찜통 더위라고 하는데 오늘 북한 날씨는 어떤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의 뉴스, 미국의 소식 준비를 했고요. 또 뉴스 따라잡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미국 정당의 전당대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 대통령 후보들이 치열한 선거전을 치러왔죠. 사실상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기는 했습니다만 전당대회에서 공식 지명을 해야 이 당 대통령 후보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대선 본선을 앞둔 마지막 관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전당대회 과연 어떻게 치러지는지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BOA 방송 계속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소식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확한 세계 뉴스를 만나보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뉴스, 지구촌 오늘에서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뉴스는 아메리카 나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뉴스 속 용어, 뉴스 속 뒷얘기는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